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있습니까?
네, 이곳 시간으로 내일 6일 열리는 공화당 후보 간의 첫 TV 토론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미국 연방수사국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전자우편 보안과 관련해서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증권거래위원회가 고용주와 직원 간의 임금 격차를 공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폭스 뉴스 방송이 주관하는 공화당 대선 후보 토론회가요,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곳 시간으로 6일, 내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토론회가 열리는데요. 이번 토론회가 이 대선의 첫 TV 토론회인데 지지율 순으로 상위 10명만 참석시킨다고 해서 관심을 끌었었죠. 참가자 명단이 확정됐죠.
네, 맞습니다. 주최 측인 폭스뉴스가 화요일 4일 이 토론회 참가자 10명의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이 최근에 실시된 전국적인 여론조사 5개를 근거로 작성했다고 합니다.
네.
예, 전현직 주지사 5명과 현 상원의원 3명 등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기업인, 은퇴한 신경외과 의사 등 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후보들이 포함됐습니다.
네, 어느 후보가 명단에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죠.
예, 먼저 요즘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있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는 화요일 나온 CBS 방송 여론조사에서 이 지지율 24위로 1위에 올랐는데요. 2위와 3위 후보의 지지율을 합친 것보다 이 지지율이 더 높았습니다.
네.
예, 이번 조사에서 2위는 13%를 얻은 제프 씨 전 플로리다 주지사, 그리고 3위는 10%를 얻은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였는데요. 이 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모두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 밖에 누가 또 토론회에 참가하게 되나요?
예, 마이크 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 그리고 은퇴한 신경외과 의사인 벤 카슨 박사가 있고요.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랜드폴 상원의원, 이 세 현직 상원의원도 내일 토론회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존 케이시 오하이오 주지사와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간신히 턱걸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 두 주지사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토론회 참가자 명단에 들 수 있을지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예, 맞습니다. 이 지지율 순위가 9위에서 12위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에서 열리는데요.
네.
예, 케이식 주지사 같은 경우 지난달 말에야 출마 선언을 했다는 핑계가 있긴 하지만 예, 하마터면 자신이 주지사로 있는 주에서 열리는 토론회에도 참가치 못할 뻔했습니다.
네, 예,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하고 바비진다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현직인데도 10명 안에 못 들었네요.
예, 이 두 후보뿐만 아니라 앞서 2012년 공화당 경선에 도전한 경력이 있는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 또 릭 산토림 전 상원의원도 참가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네.
예, 이렇게 꽤나 이름 있는 후보들이 참가하지 못하게 되자 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소한 현직에 있는 정치인들에게는 토론회에 나설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또 토론회 참가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이 여론조사 표본이 너무 작아서 전체적인 여론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탈락한 후보론 또 누가 있습니까?
예, 조지 파타키 전 뉴욕 주지사, 짐 길모어 전 버지니아 주지사, 그리고 유일한 여성 후보인 칼리 피오리나 전 퓨리패커드 최고 경영자도 이 참가자 명단에는 오르지 못했는데요.
네.
예, 이들 탈락한 후보 7명은 본 토론회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별도의 토론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뭐 너무 많은 후보들이 난립해 있다 보니까요. 누가 어떤 정책을 들고 나오는지는커녕 이름조차 알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번 토론회에선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예, 일단 이번 토론회 최고의 관심거리는 단연코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는 그간 이민자 비하 발언이라든지 미국의 전쟁 영웅인 존 맥케인 상원의원 비하 발언 등 계속된 막말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동의 지지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그 덕분에 이번 토론회에서도 무대 한가운데 자리를 차지하면서 주목을 한 몸에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TV 토론회가 2시간 동안 진행되죠?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사실 원래도 이런 미디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대에 서는 게 겁나거나 두려운 일은 전혀 아닌데요.
네.
하지만 이 다른 공화당 경선 주자들과 함께 특정 현안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고 토론한다는 건 단순히 텔레비전 쇼에 출연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에서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토론회 시간이 2시간이기 때문에 10명 후보가 다 제대로 된 정책을 발표하는 게 어렵긴 할 텐데요. 현재 언론과 여론의 관심은 과연 이 토론회가 끝나고도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지지 열기가 계속될지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그늘에 가려져 버리고 있는데요. 사실 공화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는 제프시 후보 아니었습니까?
예, 하지만 이 제프시 후보는 앞서 4일 뉴햄프셔주에서 열렸던 공화당 후보 토론회 기회도 잘 활용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특히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이나 형 부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더듬거리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는데요.
네.
예, 6.1 토론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준다면 이 지지율 2위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불안할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또 같은 날 열리게 될 별도의 토론회에서 두각을 나타낼 만한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예, 이른바 2군 후보군 토론은 이날 5시에 열리게 되는데요. 당연히 본 토론회보다는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대선까지는 1년여 넘게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여론의 주목을 받느냐에 따라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네,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튀는 행동을 하는 후보들도 나오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너무나 많은 후보들이 나서고 있다 보니까 일단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게 급선무인 상황인데요.
네.
예, 가장 대표적인 후보로 이 린지 그레이엄 후보가 있었습니다. 예, 그레이엄 후보는 얼마 전에 이 트럼프 후보의 막말에 맞서서 트럼프 후보와 설전을 벌이다가 급기야 자신의 휴대전화를 믹서기로 갈고 또 오븐에 굽는 모습을 이 광고로 보여줘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네.
예, 하지만 이번에는 10위권 안에 들지 못해서 본 토론회에 서지 못하게 됐습니다.
네. 2016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요. 이 공화당 후보 간 첫 텔레비전 토론회가 열릴 텐데요. 민심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전자우편, 이 이메일 보안 문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네요. 이 소식 들어보죠.
네, 미국의 유력 일간지죠. 워싱턴 포스트가 5일자 신문 일면에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정보관리 두 명의 말을 인용해서 연방수사국 FBI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전자우편, 이메일 설치 보안 문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네.
예, FBI는 또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이메일 시스템 관리를 도와준 덴버 소재 정보기술회사와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FBI의 이번 조처가요, 앞서 정보기관 소속 감찰관들이 법무부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죠.
예, 맞습니다. 예,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전자우편 사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예,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로 이 두 명의 감찰관이 조사에 들어갔었는데요.
네.
예, 감찰 결과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이메일 에서 일부 민감한 기밀이 있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예, 감찰관들은 기밀이 유출될 수도 있었다고 우려했고요. 이에 관한 조사를 법무부로 넘겼었습니다.
네, 자 잠깐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이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 넘어갈까요?
예,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이 국무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정부 이메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뉴욕 자택에 있는 전산망과 연동되어 있는 개인 이메일을 사용했습니다. 예, 공무원이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은 아닌데요.
예.
예, 하지만 문제는 이 한 나라의 국무장관이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다 보면 국가 기밀로 분류될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이 유출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예, 아무래도 개인 전산망은 정부가 관리하는 전산망보다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또 연방기록법에 따라서 개인 이메일을 국무부 전산망에 보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이 논란거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네,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면서 클린턴 전 장관 측이 이메일을 공개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국무부가 연방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이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을 국무부 웹사이트에 순차적으로 게시하기로 했었죠. 이 가운데 약 3천 쪽을 지난 6월 말에 공개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서 공개가 됐고요.
네.
예, 앞으로도 계속 공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클린턴 전 장관은 국무부에 약 5만 5천 통의 이메일을 제출하면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의 이메일을 지운 점도 실은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클린턴 전 장관이 그동안 이메일 내용에 하자가 없고요. 또 보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클린턴 전 장관은 우선 무엇보다 개인 이메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밀 내용을 보낸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고요.
네.
예, 또 자신의 이메일을 저장하는 이 전산망의 보안 관리가 철저하게 돼 있어서 정보가 새 나갈 염려가 없다고 말해 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감찰 결과 기밀 내용으로 분류될 만한 이메일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앞서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이메일 계정에서 기밀로 분류될 수 있는 문건이 수백 건 발견됐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네.
예,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알려졌고요.
예.
현재까지는 최소한 4개의 국가 기밀이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기밀에 해당하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FBI의 이번 조사는 보다 정확히 하자면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이메일에 대한 보안 문제에 관한 것이군요.
맞습니다. 감찰관들이 지난달 말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할 때도 클린턴 전 장관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지적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FBI 이번 조사는 힐러리 클린턴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개인 이메일 서버와 관련해서 이 보안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거라고 정부 관리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FBI 조사 착수 보도와 관련해서요. 클린턴 전 장관 측 어떤 반응 보이고 있을까요?
예, 데이비 켄달 변호사는 지난주에 이 FBI와 접촉한 사실이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켄달 변호사는 FBI 측으로부터 클린턴 전 장관이 재임 시절에 보낸 업무용 이메일을 보관 중인 자신의 USB 메모리와 관련해서 이 보안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현재 이 당국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중이라고 밝혔고요. 하지만 반면 클린턴 선거 캠프의 닉 메를 대변인은 FBI의 이번 조처에 대한 논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이메일 운용 관리를 도와준 정보회사 플라이트 리버 네트워크도 이에 관한 언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생각되어 왔던 기업의 최고 경영자와 종업원, 그러니까 근로자 간의 임금 불평등 문제가요. 최근 들어서 부쩍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 소식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네, 미국 연방증권거래위원회가 오늘 기업 경영자와 일반 직원의 임금 격차 비율을 공개하는 규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네.
예, 이 규정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회사의 경영자들과 일반 근로자들의 임금 격차를 확연히 보게 됩니다.
네.
예, 증권거래위원회 소속 5명의 위원들은 이날 3대2로 최고 경영자와 일반 직원들 간의 임금 격차 공개 규정을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러한 규정을 만든 게 이 최고 경영자와 일반 근로자들의 임금 격차에 대한 불만이 커져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 규정은 자그마치 5년간의 논란 끝에 나온 건데요.
네.
예, 임금 비율 공개 규정은 2010년 미국 의회가 승인한 금융규제법인 도트 프랭크법 조항의 일부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기업들의 반발로 계속 시행이 유보돼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에 증권거래위원회가 이 공개 관련 규정을 공식적으로 내놨습니다.
네, 최고 경영자들하고 종업원 간의 임금 격차 내용은 그 회사 내에서만 공개되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면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예,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데요.
네,
예,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경영자들 각자의 임금이 공개되는 건 아니고요. 경영자들과 근로자들 간의 임금 중간값 격차 비율이 공개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기업들의 반대 이유는 뭔가요?
예, 임금 격차 지표가 공개되면 기업 운영과 인사에 부담이 될 거라는 겁니다. 또 직장에서 이 노사 간의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반 직원 입장에서는 다른 회사의 임금 격차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네.
예, 또 회사를 옮기는데도 참고가 되는 등 그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 이번 조처는 미국에서 최고 경영자와 일반 직원 간의 격차가 약 300배 가까이 달한다는 보고서가 나오는 등 최근 임금 격차에 대한 논란이 고조되면서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규정이 시행되면 회사와 근로자들 양쪽에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박영석 기자였습니다.